하거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아멘. 오늘 27절 말씀에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사로잡히는 장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바울이 율법을 폐하려 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케 하려고 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울은 오히려 그 결례를, 정결 규례를 온전히 행하고자 하였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오해가 생긴 것입니다. 이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미 이 바울이 누구인지를 잘 알고 그 다음에 쫓아다니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들이 성전에까지 온 거예요. 근데 그때 또 마침 바울을 본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성전에 있다 하는 걸 보고 유대인들은 앞뒤 전후 좌우 상관하지 않고 무슨 이유로 이렇게 왔는지 이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다짜고짜 그를 붙들고 그리고 그가 율법을 어겼고 이제 성전을 더럽힌다 이렇게 무리를 선동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러한 어떤 규례와 법과 질서를 알지 않는 모르는 로마인들에게는 혹은 로마 군인들에게는 그게 왜 죽을 일이냐, 그걸로 왜 사람을 죽이려 하느냐 의아해 하겠지만 이 유대인들은 이 율법을 자기 생명처럼 소중하게 여기는 거고 여기에 자기의 명예가 달렸고 여기에 자기의 모든 존재의 의미가 다 달려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율법을 망가뜨리는 사람, 율법을 공격하는 사람, 율법을 대적하는 사람, 사도 바울은 죽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도 인도 같은데 그 이제 대도시가 아니라 지역, 시골 가보면 아주 여전히 말도 안 되는 지역 문화, 그 다음에 옛날의 관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예가 지켜지지 않으면 그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피해자를 죽이는 거예요. 남자의 명예, 가장의 명예, 이 남자가 잘못했고 가장이 잘못했어도 그의 피해자인 여자 혹은 뭐 어린이, 딸 그런 거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 명예, 옳고 그런 게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명예가 더럽혀졌다 하면은 뭐 소녀도 그냥 돌로 쳐 죽이고 뭐 하여튼 그러는 아주 야박한 그런 삶이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주의자였던 이 유대인들도 그랬던 것입니다. 그래 얼마나 강팍하고 완고하며 사실은 바울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자기가 그 율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것이죠. 근데 이 아직도 이 율법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이 바울이 율법을 공격하고 자기들이 신봉하는 그 규칙과 규례 이거를 망가뜨리는 걸로 생각하고 무리를 선동해서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오늘날도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미 사실 예언된 얘기입니다. 주를 믿는 자들이 주를 따르는 자들이 어려움과 고난을 당하리라.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7절 마태복음 10장 17절 같이 읽어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이렇게 예언하셨어요. 그때에는 이런 예언이 택도 없다고 생각했겠죠. 아니 예수님 믿고 예수님 따르는 게 아니 그게 공회에 넘겨질 일입니까? 그게 채찍질 받을 일입니까? 그게 좋은 일이지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혹은 예수님을 믿고 제자가 돼서 도대체 왜 공회에 넘겨지리라? 왜 채찍질 받으냐? 이렇게 의아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말이 전부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공회에 넘겨졌고 채찍질 당했고 총독과 임금들에게 끌려갔어요. 그럼 이건 이상한 일인가요? 이상하지 않은 일인가요? 예언대로 되었는데 이게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다. 이게 당연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증거를 삼으시는 거예요. 어떤 증거? 복음을 전파했다는 증거. 그 증거가 너무너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그 증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된 증거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그가 성경을 갖다 주면서.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이 토마스 선교사가 없었다면 증거가 없겠죠. 아이고, 저 하얀 옷 입고 다니는 저 나라 사람들이 빨리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으로는 증거가 되지 않아요. 누군가 거기 가서 매맞을 각오를 하고 또 채찍질 당할 각오를 하고 그리고 가서 매맞고 채찍질 당할 때 내가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증거. 그래서 그러한 증거 때문에 오늘날 우리들은 매도 맞기도 하고 채찍질 또 끌려가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 환영하는 얘기만 하면 왜 채찍질 하겠습니까? 사람들이 귀에 좋게만 하는 얘기면 왜 끌려가겠습니까? 유대인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사람 마음을 모르나? 그렇게 그들이 뭘 원하는지 그렇게 그 마음을 모르나요? 몰라서 그랬겠습니까? 알고도 그러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말게 했단 말이죠. 주님은 정확하게 율법을 지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이걸 정확하게 이방인들에게 정확하게. 그러니 유대인들은 기분이 나쁜 거예요. 아, 율법도 지켜야 되는데. 그러나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의 의미가 사라지는 거예요.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지만 할례를 받아야 된다. 믿지만 모세율법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믿음의 의미가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아니면은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얘기한 것인데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파괴하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말하고자 하는 건 무엇입니까? 우리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욕심대로 살면 안 된다. 그러나 세상은 그걸 좋아합니까? 욕심대로 살고 싶어하지. 자기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하지. 네. 여러 가지 즐거움을 다 추구하면서 신앙생활도 어떻게 하면 이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지. 그러니까 즐기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길은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길이 넓다고 얘기하는 건 이건 뭔가요? 예? 주님이 주의 길은 좁습니다. 좁다 이렇게 얘기하실 때 아니요. 주님 지금 잘못 말씀하신 겁니다. 주님의 길은 그게 아주 그냥 평탄하고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말한다면 이게 뭐가 잘못된 걸까요? 거꾸로 가는 거죠. 거꾸로. 산으로 올라가는 길이 있고 산에서 내려오는 길이 있어요. 어느 길이 쉽겠습니까? 내려가는 길이 쉽죠. 근데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산에서 내려가는 길이에요. 쉬운 길은 내려가는 길이에요. 산으로 올라가는 길은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어려워요. 그런데 그는 올라가는 길이에요. 하나님 앞에 봤을 때 우리가 쉽게 아유 볼게 어렵게 해요. 쉽게 합시다. 했으면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간 저 쉽게 신앙생활하는 방법이 얼마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덮개가 누여서 TV를 딱 키니까 A 설교가 나오고 B 설교가 나오고 C 설교가 나와요. 아, TV 보니까 별걸 다 하더라고요. 딱 있으면 성경 공부를 가르쳐줘요. 잠깐 딴 데 봤다가 다시 돌아와도 되고. 아주 쉬워요. 쉬운 길. 그런 게 하나님 나라에 내가 더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해서 올라가는 거는 괜찮죠. 그러나 그걸 보면서 내려가는 거는 얼마나 어리석은 겁니까? 산에 장사꾼들이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 사람들을 보며 올라가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들 때문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거기서 노닥거리다가 파전도 먹고 올라가려고 왔다가 중간에 장사치들이 촥, 그러니까 아, 여기 잠깐 쉬었다 갑시다 하고 거기에 자리를 딱 피고 그리고 먹고 마시고 한 다음에 배가 부르니까 아, 이제 못 올라가겠어요. 아, 이제 내려갑시다. 그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들.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면서 잠깐 뭐 물 한 잔 한 얻어 마신다든지 잠깐 자리 앉았든지 자 우리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빨리 갑시다 해서 또 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이용하느냐 그게 중요한데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그러고 가면서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닌데 이거 완전 오해. 다시 돌아와서 보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아, 이방인들을 데리고 들어간다는 건데 이방인은 뭐 이방인은 쳐다도 안 봤는데 지금 결례를 서원한 사람 유대인 그들이 결례를 정결 규례를 지금 지키려고 준비해서 그래서 결례를 행하고 그리고 이제 성전으로 들어간 거였는데 완전히 오해돼서 뭐라고 말합니까?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힌다 이렇게 얘기가 된 거예요. 완전 오해죠. 근데 이런 오해가 왜 생기겠습니까? 근본적으로 이런 오해가 미운 거예요. 바울이. 그래서 그가 그냥 잘못된 일도 아니에요. 아주 잘하고 있는데도 그게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잡았는 겁니다. 그래서 잡혔어요. 아니라고 내가 지금 이방인들과 지금 성전 들어간 게 아니라고 말해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냥 무리가 선동하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 하니까 자기 자신은 결백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자기 자신은 이 부분에서 하등의 죄가 없었지만 그러나 그들에 의해서 묵살당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30절 같이 읽어봅니다.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문들이 탁탁탁탁 치면서 그래서 이제 일어날 끔찍한 일을 보지 않으려고 하고 또 그런 것들의 징조로 전조로 다치면서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죽임을 당하게 돼요. 절대 절망의 위기가 됐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사람들의 미움을 받아 이렇게 이제 곧 죽게 될 일들이 있습니다. 정말 위급천만한 때가 있어요. 그 협착한 길을 가고 외로운 길을 가는데 경련고사하고 돌팔매질을 하고 그래서 정말 여기서 이렇게 쓰러지는 그런 때가 있어요. 야, 이제 못 버티겠다. 못 견디겠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고비 안 겪어본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지금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데 주변에서는 계속 찔러대고 어려운 일 생기고 그래서 아 이제는 더 이상 못 버틸 것 같아. 그런 거 경험하지 않은 사람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 이런저런 시련과 수모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기서 이 공격을 받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협착한 길이라고 했지, 험한 길이라고 했지, 불가능한 길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우리의 능력 밖의 일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외롭고 고되긴 하지만 할만해요. 못하는 게 아닙니다. 죽는 길이 아니에요. 주님이 지켜주시는 길이에요. 주님과 함께한 배가 흔들리지만 뒤집혀지지 않습니다. 침몰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지켜주시는. 마침 그때 천부장이 성이 요란하고 막 소동이 일어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군중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딱 알게 돼서, 아 이거 그냥 두면 큰일 나겠다. 또 이걸 다스려야 되는, 예? 지배층, 예? 군대로서 이거 빨리 이거 조용히 시켜야겠다 해가지고 즉시 병사들을 투입을 해서 바울을 막았습니다. 안 그랬으면 바울이 죽었어요. 자, 어디 이방 어디 은밀한 곳에서 이런 일 당했으면 죽었어요. 예루살렘에서도 은밀하게 됐으면 살아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오히려 더 그 소동과 요란 속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거기서 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리세요. 그래서 그 어려움에서 구원해 내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어려움을 구원해 내시는 이 모든 일 속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는 뭐가 있었냐면, 이런 일들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억울하죠. 네? 자기는 결례를, 정결 규례 결례를 행하려고 왔던 건데, 네? 선동해서 이렇게 잡히니까,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자기를 죽이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괘씸하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군사들이 와서 자기를 건져주었어요. 사도 바울이 여기서 자기 목숨만 생각을 한다면, 자기 목숨, 자기 살아날 것만 생각한다면 여기서 이게 풀려주고, 네? 나는 결백합니다 하고 풀려나는 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사람의 일을 생각할 수 있는 그 시점에 내가 위험을 벗어나고 어려움을 끝내고 안전하게 되고, 예? 먹을 게 있고 마실 게 있고 입을 게 있고, 그래서 의식주가 확보되고 생명이 보존되고 그 아주 말초적인 그러한 안전과 그리고 편안과 이런 것들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순간에 그는 무엇을 생각했냐면 하나님의 일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이 기회에 내가 나에게 돌을 던지던 저들에게, 나를 죽이고자 하는 저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뭘 했을까요? 그래서 자기의 신분을 밝히고 자기의 시민권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39절 같이 읽어봅니다.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음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사도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것입니다. 그 군대가 보호하는 시민이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천부장도 몰랐는데 사도 바울이 내가 다소시의 시민입니다. 유대인으로서 이게 길리기아 다소가 이제 로마란 말이죠. 이 로마에 소속된 그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시민권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시민권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보통 사람이 아니었다. 생각해보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거는 사실 배설물로 여기던 하나의 그냥 조건이었을 뿐입니다. 그는 이렇게 이전에 자기의 이러한 모든 일들을 이렇게 자기의 것을 자랑하지 않고 그것을 온갖 것을 해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자기의 지식, 학력, 능력 뭐 이런 것들을 전혀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 자기가 갖고 있는 그 육체에 좋아 보이는 조건들 그런 것들을 활용할 때가 되었습니다. 그때는 뭐냐면 복음을 위해서 이걸 사용하는 거예요. 자기의 지혜를, 자기의 조건을, 자기의 시민권을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활용하는 거예요. 그때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기 자랑하려고 쓰는 게 아니라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그때 내가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에요. 에스더를 생각해 보십시오. 에스더가 그가 누구였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의 부인이었어요. 그런데 모르드개가 하만의 미움을 받아서 모르드개가 속한 모든 유대인들이 다 전멸을 당하게 됐을 때 에스더는 무엇을 이용했습니까? 자기 지위를 이용했어요. 그러나 그 지위를 이용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부정축제를 했습니까? 뇌물을 먹었습니까? 의의를 굳게 했습니까? 아니요. 유대인을 살리는 일에 자기의 지위를 이용한 그건 뭐냐면 의의를 위해서 자기 있는 위치에서 의의를 위해 나간 거예요. 그가 왕의 부인으로서 왕비로서 의의를 위해서 나아가려고 할 때 에스더는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했습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의 엄한 명령으로 모든 술사를 다 죽이라 라는 그러한 명령을 내렸을 때 다니엘도 자기의 지위를 이용했습니다. 자기의 가진 기도의 능력을 이용했습니다. 왕이시여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왕의 꿈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기의 능력을 그냥 묵혀두고 사용하지 않고 될 대로 되겠지. 나랑은 상관없는 일이야.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자기가 상관이 있는 일, 자기도 결국 죽게 될 거니까. 에스더도 마찬가지. 결국은 자기가 죽게 돼. 지금 당장은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도 언젠가는 그게 나타나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필요할 때 의를 위해 선을 향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자기의 재능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위치와 자기의 환경을 온전히 사용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에스더로 하여금 구원을 주셨고 다니엘을 통해 구원을 주셨어요.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시민권자라는 그것을 사용해서 그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해 주십시오 하면서 이 백성을 모아놓고 이제 전도가 되는 겁니다. 왜 내가 믿게 되었는가? 간증이 되기도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삶 속에 우리들이 우리의 능력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능력, 일할 수 있는 능력, 들을 수 있는 능력, 또 움직일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활용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겠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할 때, 그때 활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활용하려고 할 때, 그때 이제 우리에게 주신 것이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고 그제서야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40절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천부장이 허락하거늘 바울이 층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손짓하여 매우 조용히 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사도 바울은 또 헬라 말도 할 줄 알고 히브리 말도 할 줄 알고 그래서 헬라 사람에겐 헬라 말로 히브리 사람에겐 히브리 말로 얼마나 그 능력을 잘 활용했습니까? 그거에서 그가 돈을 벌었습니까? 그가 그렇게 해서 자기의 편안을 추구했습니까? 유익을 얻고자 했습니까? 그가 그 능력을 활용해서 주의 복음을 전하고자 했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다 가치가 있어서 그가 무슨 말을 했는지 그게 다 이 가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치 있는 건 주님을 위해서 물 한 그릇 떠주는 것도 이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참, 이 물도 참 가치가 있는 거예요. 네? 주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아 이건 정말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그 하나가 그것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우리의 능력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나를 위해서 그냥 쓸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위해서 쓸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헬라야 말로 히브리 말로 내 시민권으로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히 활용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귀한 일들로 더욱더 높이 높이 높아져가는 날로 날로 낮아져가는 자들이 아니라 있는 좋은 것 다 까먹는 아주 그냥 보잘것없는 자가 아니라 날로 날로 높아져서 정말 하나님 앞에 아주 풍성한 자로 변해져가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사도 바울이 잡히는 것 같았으나 그러나 그는 높여지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외면당하고 또 부인되는 것 같으나 우리들은 더욱더 연단되어지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자로 발전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모든 주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또 지금도 주를 위해 행하는 모든 일들로 새로워지는 귀한 심령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그렇게 차곡차곡 하나님 안에서 주의 상급을 얻고 또 주님께 영광을 차곡차곡 올려드리는 성실하고도 충성된 하나님의 종 되어지도록 우리 모두를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마치고